제67장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와 공의. 시간 1937년 봄. 장소 광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며 또한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사람으로 범죄케 하는 죄이며 다른 하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죄들임을 보았습니다. 안의 죄의 능력은 사람으로 범죄할 수 있게 하고 밖에 범하는 죄들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안의 죄는 사람으로 침륜에 빠지게 하고 바깥의 죄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의로 사람을 심판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밖의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고 안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밖에 많은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안에 단수의 죄가 사람으로 범죄케 함으로 사람 안에서 거룩해 됨이 필요합니다. 이 두 종류의 죄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되 만일 완전하게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람 안의 죄와 바깥의 죄들을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깥의 죄들만을 처리하신다면 사람의 구원은 반쪽에 불과하며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의 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얻었으나 안의 죄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그에게 밖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여전히 죄를 범하고 다시 와서 사함받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반쪽만 구원을 얻고 결코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알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치 않으며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병원인데 내가 만일 병으로 죽으려 한다면 내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아니면 병원 원장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혼미할 정도로 열이 났다면 내 마음이 급할 것입니다. 원장이 나를 대신해서 조급해할 수 없으며 원장이 광주의 모든 환자들을 위해 조급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다면 병원은 원장 자신을 위해 진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죄인들은 자신의 병을 위해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이한 한 가지 일은 주 예수님이 강림하여 태어나시기 전에 구주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때 그분을 오시도록 청한 사람이 결코 없었으며 그분을 위해 예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분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그들로 죽게 하고 그들로 멸망받게 하는 것이 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했으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으로부터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 사람은 범죄하여 타락했으므로 마땅히 죽어 멸망해야 했으며 사람은 구원을 추구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곧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각한 것이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사람을 대신해 조급해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려 생각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한 가지 가장 크고 귀한 사실은 곧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안에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에게는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야생꽃이나 분필, 강아지, 고양이 등에 대하여 질문하기를 좋아하므로 나는 그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두세 가지 질문 혹은 십여 개의 질문에 대답할 능력은 있지만 무수한 문제에는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보면 질문 대장이라 부르고 나서 돈을 꺼내어 그에게 무엇을 사 먹으라고 주곤 합니다. 질문은 하는 것이 이미 그의 성품이 되어버렸으므로 그를 질문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며 혹은 그가 곧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 되었으므로 그분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이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시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값없이 구원하신다고 믿지 않으며 반드시 자신을 학대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가 빛을 얻기 전에 예배당 계단에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의 몸을 학대했는데 그는 아마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천주교 안에 많은 사람이 모두 이같이 생각하며 또 이같이 행하는데 그들은 반드시 어떤 단계에 이르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구해야 그분이 우리를 사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당신이 구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은 시종 당신을 사랑하셨고 또한 세상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곧 사랑이며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며 사람을 벌하시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일서 4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성경을 집에 놔두고 상의 거리로 뛰어나가 어떤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사람을 붙들고 동일하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이 같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늙으신 아버지가 일을 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집을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집을 떠나려 하느냐? 라고 묻자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먹고 입는 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어나 약간의 음식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어 먹게 했고 또 그를 위하여 보따리를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제 떠날 거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오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포장한 것을 아들에게 주고는 아들을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시골길을 걸어 나오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작별을 하려 하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도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저녁에야 비로소 돈 벌지 않은 것을 원망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떠나려 한다니 나의 마음은 몹시 아프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함께 2, 3리 길을 더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은전 한 잎을 아들에게 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너는 돈이 필요할 것인데 너는 근 4, 5년 동안 은전은 본 적이 없고 다만 동전만 보았을 것이다. 오늘 내가 네게 주는 이 은전은 네 노모가 너에게 남겨준 것이다. 아들아, 잘 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때 그 소년은 마음 눈이 열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보따리를 받아들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가 큰 도시에 도착한 후에 처음으로 신문사의 주필이 처음으로 되어 많은 돈을 벌었으나 그는 그의 가난한 집안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 신문사가 문을 닫게 되자 그는 그 많던 돈을 탕진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준 보따리를 가지고 작은 여관에 들어가 오늘의 상황을 생각하니 참으로 집에 있었을 때보다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아마 나를 미워하실 거다. 나는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지도 않았고 또 집안 식구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점점 병이 악화되어서 만일 이렇게 나빠지면 죽기 전에 다시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뵙는 것만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문 앞에 이르자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대문 밖에서 아버지를 엿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전보다 기력이 쇠해지셨고 집안에 진열된 것은 여전히 낡아 있었습니다. 오직 늙은 아버지 한 분만 거기에 앉아 음식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여전히 매우 가난한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후에는 아버지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로 바깥에서 잘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집에 있지 않으므로 빈곤하여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밖에서 기쁨을 얻으며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기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가 여전히 그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밖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해도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도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원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이 없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성경 안에 두 번째 큰 계시는 곧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은 지종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됨. 세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며 그분의 사랑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손으로 우리의 어깨를 두들기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지만 사람 스스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처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처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으로 방법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의 우사, 세상 사람을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죄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타락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미 죄인이 되었고 사람이 만일 스스로 구원하려면 대가가 너무 크므로 사람 자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몸에 두사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대신함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의 세 번째 계시입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성경 안에 세 가지 큰 계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큰 계시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은 일을 산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생활은 매우 단조로울 것이지만 그가 사람을 사랑할 때 곧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근거합니다. 이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빚을 지셨거나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실 어떠한 책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의 모든 구원은 모두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요 유일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해도 그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심지어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긍휼과 은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양면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한 면은 은혜로서 적극적인 것이며 다른 한 면은 긍휼로서 소극적인 것입니다. 신약의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은 긍휼과 은혜를 함께 언급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시는 것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위치에 두시려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은 곳에 두신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스런 상황을 보시는 것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있는데 당신이 그의 옷이 낡았음을 보았고 또 그에게 병이 있음과 집안이 가난함을 알았다 합시다. 당신이 만일 마음의 사랑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의 옷이 낡았고 병이 났으며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곧 긍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은혜로 대한다면 그에게 입을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며 거할 곳을 마련해주고 또 그에게 돈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그에게 베푸는 것이며 긍휼은 당신이 그에 대해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단지 긍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사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고통받음과 죄악과 고통과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대부분 긍휼을 말씀하셨고 은혜는 조금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은혜를 말하는 곳이 매우 적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몸에 두사 그분으로 사람의 죄를 담당케 하셨는데 이것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에서는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어느 점에 근거하여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나는 심지어 당신 앞에 와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당신은 긍휼을 기뻐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며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너희가 나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잘하지 못하며 설령 잘한다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그분께 하나님, 당신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나는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긍휼하심을 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하자면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으며 긍휼은 느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사랑이 있으나 밖에 은혜가 없으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랑이요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거두어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타난 것이 곧 은혜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관대함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중점이 하나님의 관대한 면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면에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모든 교파의 목사가 축복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 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라고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징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면 누가 실제로 세상에 와서 사랑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람에 의해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위해 한 것이며 이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징이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몸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사랑을 표현하시지만 만일 여기에 멈춘다면 여전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성취될 수 있습니까? 곧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람의 몸에 전달해 줍니다. 성령은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주며 그분은 사람의 몸 밖에 있는 것을 사람 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먼저 의사가 처방전을 쓰고 나서 제약사가 약을 짓고 마지막으로 간호사를 통하여 그 약이 환자에게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단지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를 알지만 그것을 당신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약은 여전히 당신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 사람이 다 있어야 약이 당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거지가 된 나에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매우 관대합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세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성질을 상업적인 표현을 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공정한 거래를 하듯 한 가지 물건이 얼마의 가치가 나감으로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래 이원하던 것을 1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은혜는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마치 오늘 돈이 없으므로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다시 돈을 갚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르러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좋은 행위로 구원의 대가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인한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서 부족하면 그리스도가 채우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보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자신이 행한 결과 잘하지 못해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원은 염거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은혜는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말하기를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자신이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분의 구원을 거두어 가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빌려온 것을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완전히 거저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나중에 다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 한 구절을 읽어야 하는데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신은 믿어야 하며 만일 네 누구누구라는 내가 말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상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읽기 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단락입니다. 세상 사람의 한 가지 가장 큰 어려움은 곧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멸망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도 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만족시키셔야 하고 또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발점 혹은 은혜의 동기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심이며 은혜의 필요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다른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설령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도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이 문제가 곧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의가 만일 처리될 방법이 없고 해결될 방법이 없다면 또 분명치 않아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만족될 수 없다면 비록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가운데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두 가지 난관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난관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셔야 하고 또한 그분의 공의의 요구도 만족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단지 행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에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 행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절차요 방법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차나 방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므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의 절차는 의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반드시 매우 공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방법은 수십 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수만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에 부합되게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가장 어려운 한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어떤 방법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과 그분의 공의가 충돌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원받기만 하면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불의해지실 수는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므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고 또 그분 자신도 공의에 부합해야 하므로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은 어떻게 가장 공의로운 방법과 가장 공의에 부합되는 절차를 택하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2년 전에 한 동역자의 아버지가 국가 법률을 위반하여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범한 죄는 오히려 정상을 참작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위법한 것이지 결코 자의로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반한 법률에 대한 형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의 아버지가 범한 죄가 분명히 정상을 참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로했고 또한 우리 몇몇 동역자들과도 매우 친밀하여 우리는 모두 그를 자기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나는 정부의 어떤 요직에 있는 친척을 찾아가 힘을 다해 돕겠다는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경 정부의 중요한 요원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의 친구의 아버지는 정직합니다.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합니다. 당신이 기꺼이 증서 하나만 써준다면 그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부 요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그를 놓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는 9번이나 회의를 열고 세력 있는 사람의 도움도 청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권한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증서 한 장을 써준다면 나도 즉시 한 장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나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이 증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의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를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법률 절차에 부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공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라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곧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그분 자신이 불의해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한 면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다른 한 면에서는 그분의 공의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실 수 없으며 사랑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저버리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불의가 죄라고 말하므로 만일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공의를 따르고 합법적이며 정당하고 절차가 의로워야 함을 알기 원하시므로 세상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근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26절은 이어서 말하기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 자신이 공의롭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이 공의로운 분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합법적이지 않은 데에 처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내에서 나타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따르며 율법은 범죄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율법을 따라 행한다면 죄인은 다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만일 율법 내에 있다면 오늘 저녁 전할 복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으므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도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그분의 공의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사해주겠다. 너희들은 즐겁게 돌아가거라. 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해주겠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통쾌하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통쾌하고 편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통쾌하게 하실 수 없고 반드시 주 예수님으로 사람이 되어 혈육의 몸을 입으시고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분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될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는 구원의 방법은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만족되며 그분 자신의 공의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묘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공의로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